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 속에 던져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지난번에 보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금신상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그 제국에서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명을 내렸죠. 다 엎드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은 그 음악에 따라서 다 엎드렸는데 유독 세 명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세 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17절, 18절에 우리가 보시는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주 강하게 그들의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심지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렇지만은 그 태도는 참으로 겸손하지 않습니까? 굽어 살펴 주십시오. 외치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신상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 에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크리스천의 그 윤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국법을 어겼어요, 지금.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국법을 어겼습니다. 제국의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왕이 명령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제국의 전체의 법이 된 거예요. 나라법이 선포가 됐는데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를 했어요. 요즘에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죠. 거부를 한다, 아니다.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법정 소송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나라법 거역 뭐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나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민의 불복종. 이거는 하나의 그 책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데 Civil Disobedience라고 합니다. 이것은 데이비 소로라는 분이 1800년대 쓴 책에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운동권에서 사용합니다. 불복종.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을 대해서 우리가 불복해야 한다. 정의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를 사 이렇게도 안 해요. 이러죠. 이렇게 이제 이 폼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때이 데뷔 소로가 그랬어요. 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없애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데뷔 서로가 미국에서 이제 1800년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제 멕시코를 점령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일에 사용을 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그 으쌰으쌰 하는 것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뭐 불맛을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고 그전에도 그렇고 뭐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우리 조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성도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그 태도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행동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드문 일이에요. 크리스천이 걸핏하면은 운동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뭔가 무브먼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히려 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뭐 사회주의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국가 질서와 법을 잘 따르는 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권세에 복종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 3분지만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국가 질서를 힘으로 흔드셨나요? 흔들어 대셨어요? 사람들 선동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또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물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권세의 가장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최종 권세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 정부에 주시기도 하고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위정자도 그렇고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누구의 심판이 있을까요? 권세 주인의 심판이 있죠.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되게 권세를 휘둘러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권세 앞에서 우선은 복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잘못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생각이에요. 바른 신앙인의 태도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에게 최종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뭔가 결과를 주장하고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할 때 이건 세상의 운동인지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빙자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인지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에틱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윤리관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나라법을 어겼어요. 그죠?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정의와 의로움을 상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의가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교회는 짓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거부해야 할 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29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때리겠다, 너희들 죽이겠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인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지의 대주재이신,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도들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저희를 피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인 곳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 몸을 다 통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지금 세 친구도 똑같은 일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랬죠. 그냥 신상에게 절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었다.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절을 안 했던 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살스럽게 고개만 숙이고 지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보지 뭐 그게 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만들 때에는 성도는 그 세상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세상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세상법을 거부할 때 믿는 사람이 택해야 하는,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의 전복을 먹게 하거나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나와 같은 입장에 같이 시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력으로 시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너희들 유대인들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선동하지 않고 자신들만 믿음에 따라 실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확실할 그 확신 있는 그런 믿음에 따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살기 위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게 뭐죠?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왕이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당신의 손에 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당신 손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목숨을 없앨 수 있는 자보다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우리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주 엄중한 것이 있어요. 영혼입니다. 우린 영혼의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하실, 불러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법을 거부할 때 우리가 정의로운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는 도리에 따라 입장을 택하고 선동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실행한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세상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에 그들은 조용히 반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만들 때 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9절에서 보면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화가 나면 얼굴에 금방 티가 나는 사람들 있죠. 감추지 못하는 스타일. 조금만 그냥 화가 나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창백해지거나 막 그런 스타일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저 사람 느부갓네살 스타일이야. 자, 왕이 화덕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화덕이라는 거가 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의 형태는 위가 열려져 있습니다. 불꽃이 불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런 그 오븐 같은 거를 보면은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야지 엄청나게 탑니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화덕의 위는 열려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아래에서 커다란 입구가 있어서 거기다 던져 넣는 겁니다. 근데 화형당하는 자는 위로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떨어져 던져버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하튼 하도 뜨거워가지고 이 화덕 위로 올라오는 그 불꽃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안에가 뜨거운 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이제 화형을 시키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급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올라간 그 사람들 던지기 전에 그들이 불꽃에 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군인들이. 그만큼 뜨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느부갓네살은 참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쉽게 막 변하는 사람이고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하튼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얼굴빛이 달라가지고 화가 났던지 그냥 그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관원이 되었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다니엘과 함께 임명이 된 거예요. 공관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에서도 이 제법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도 쓰고 이 제복을 갖춰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2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꿎은 건 군인들도 죽게 만들고 하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녹이 충천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갑자기 또 느부갓네살이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보인다고 또 그래요. 참 이상한 인물이죠. 뭐 보여요. 뭐 보인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그게 바로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이 모사들은 이제 거기 이제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서들이죠.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니까는 그렇죠. 세 명 던졌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왜 넷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서.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 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어떤 그런 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신의 존재를 얘기할 때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17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에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무슨 화덕 속에 던져지는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참 짙게 두려워질 때 평소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깊이 그리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깊은 감동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려운 중에서 다시 힘겨운 무릎을 세우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또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러나 특히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앙을 흔들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전이지만 그러나 그런 조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가고 종말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 있어요. 자, 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건 언제입니까? 모든 꿈을 포기했을 때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목양하는 목적하는 자로 살아갈 때였어요. 그러다가 본 게 있었죠. 뭘 봤죠? 가시떨기나무인데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갔을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모든 걸 꿈을 접고 살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가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 그랬다면 신약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에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고 어부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게 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위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라고 원하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곤고해질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정리하면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을 도우신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조금 가중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한 정체를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성숙해가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명 아니냐? 그런데 왜 네 명이지? 해가지고 눈이 커질 대로 커졌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죠. 그래도 가까이는 가요. 그러면서 소리쳐 말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이리로 나오너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마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오너라만 그냥 소리쳐요. 그 극장에서. 그러자 몇 명이 나왔어요? 세 명이 나왔어요. 네 명 나왔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주님까지 같이 나와서 너 나 불렀니? 이래가지고 그냥 느부갓네살 탁 붙들어줬으면 느부갓네살 끝이었을 거예요. 붙어 없어졌을 겁니다. 29절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자, 원래 플랜은 뭐예요? 오리지널 플랜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플랜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내 금신상의 절에, 그러니까 나의 권세 복종해, 내가 최종 권세자야, 이거였거든요. 전체를 장악하는 절대 권력자로 자기가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오리지널 플랜인데 어떻게 바뀌나요? 보세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거 2장에서도 똑같은 저주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몸뚱아리가 조각나고 집이 오물덩이가 될 것이다. 거의 이 사람은 똑같은 말만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른 모든 신들,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있는데 그 신들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만 따르도록 하려고 했는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절개로 사는 인생에게 펼쳐지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장해요. 그런데 자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조차,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는 사람을 목격하는 세상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크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경우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잘 지나갈 때 그 시간을 잘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하는지, 나의 삶이 주님 옆에 어떻게 헌신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지체들이 어떻게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인지, 참된 헌신과 참된 격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고난은 마침내는 그 고난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렇게 했어요.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아니 뭐 신앙 성장이 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영광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영광이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러나 그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가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장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화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 지방 장관들 대신 총독 왕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나오너라 해서 나왔는데 전혀 상하지 않았고 걸리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그 화덕 속에 있는데 이 네 명을 다 이렇게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한 명을 밖에서 이제 볼 때 그 화덕 속에 있는데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닐면서 그렇게 있는 거를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불가마한데, 그죠? 한국에도 불가마가 있더라고요. 불가마라는 게. 예, 불가마에 사람들, 우리 저 한국 사람들 보면 불가마에 들어가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불가마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그런데 이렇게 그 가운데, 그 불의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진리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일 후에 2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 몸에 받으신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불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그 저주,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풀려나서 완전하게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묶인 채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예,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왔을 때? 들어갈 때하고 나왔을 때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사라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매인 그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보다 더욱더 완전할 수 있는 구원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이와 같은 일이 안 되고 이와 같은 일은 절망이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구원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더욱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구원의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